매기 성경 강해.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도 목동 제1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사야서로 모시겠는데요. 오늘 32장 말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2장의 주제는 도래하는 왕, 도래하는 환란, 도래하는 영.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32장은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재앙 사이에 아주 밝은 주제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어요. 이것은 그날의 어두움에 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빛이 주어지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에, 즉 뭐 우리말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게 좀 정확한 이해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고 없는 찐빵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여러분 진정한 평안이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이 있을까요? 그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된 행복의 주제가 되어진다. 그래서 32장의 주제를 보면 다스릴 왕입니다. 한번 성경으로 우리 돌아가 보죠. 본문 1절을 볼게요. 32장 1절입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이 구절은 왕국시대로 내던져집니다. 왕은 그리스도 주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의 통치는 의이십니다. 세상은 지금까지 이것과 같은 왕국을 가지지 못했드렸습니다. 2절을 볼까요?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주님은 단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세요. 구원자로서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대한 바위가 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기에서 여러분, 주님은 영원한 반석,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야하인 건데요. 이것은 곧 뭐랄까요, 영원히 우리 가운데 구원자가 되어주신다 하는 그러한 어떤 믿음의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볼까요?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심히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 내용을 보면 진실한 영적인 가치는 그때에 여러분 분명해진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그 학교들은 대개 보면 진화론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뭐 어떻게 참 그때 이 가르친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가 확연히 증명될 텐데요. 그때 이거 사람들 어찌하죠?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게 분명히 나타나게 될 터인데, 여러분 그 진화론을 이렇게 보면 진화론도 그 엄청난 가설이라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가설은 진화론도 확실하게 증명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 증명거리로서 뭐 네안다르틴이니 뭐 크로마농인이니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인류의 어떤 변천사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앞부분은 뭐 원숭이였었고 그 앞부분은 뭐 아메바였었고 뭐 별 이야기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가짜라고 하는 게 이 다음에 밝혀질 텐데 이거 어떻게 하죠? 32장 5절을 봅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청하지 아니하겠고, 괴울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나사로와 부자 이야기에서 부자는 존귀로울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부자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모았습니다. 부자는 그의 뺨 부스러기에 존귀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였어요. 우리의 시기에 어리석은 자들은 존귀하다고 불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나사로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서기를 먹고 뭐 음식 찌꺼기를 먹고 이래서 가장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의 하나의 표상이었는지 모르지만, 부자는 그 당시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의 모습이었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결국은 이게 지혜이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누린다 안 누린다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교훈이요,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현재 그대로 보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모든 것이 그러나 드러나게 될 겁니다. 지금 부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잘 살고 가장 복되게 사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이 나중에 가서는 여러분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어떻게 돼요? 밝혀지게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은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만 증거되는 진리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든 인류의, 모든 이 천하만국에 증거되게 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것이 의로 다스리는 왕이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입니다. 그만큼 존귀하고 귀중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구절 말씀을 보면 고통 이전의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거기에는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고통의 시간이 있었어요. 뭐 우리 구절을 한번 볼까요? 32장.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말을 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보다 더 민감하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흔히 모든 일을 하기 전에 저도 그렇고 대개 남자들이 그렇지, 아내에게 말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들은 진정한 평가에 어떤 나름대로의 좀 그 역량이 좀 있지 않나 싶어요. 좀 성격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좋은 조언을 아내들이 주기 때문에 아마 우리 남편들이 그렇게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는 주님이 환난 전에는 여자들이 무감각해지기 때문에 그들이 다가오는 위험을 인식하지 못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험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까지 이른 여성들이 그때 산다는 것이 흥미있는 건데,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가 되시고 왕이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지실 때에만 진정한 의미의 삶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영의 약속이 나오게 되죠. 이제 세 번째 이상에 이르게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은 마지막 날에 부어질 어떤 영적인 약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을 볼까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언제 영이 부어질 거란 말씀이죠? 영은 여러분 성령을 상징하는 거 아시죠? 영은 주님이 오실 때 천년왕국 시기에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날에는 그분이 친히 다스리실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요엘서 2장 28절 29절 두 절을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랬습니다. 이 예언은 오순절 때 실현되지 않았고 그 이후에도 없었습니다. 그 언제 될 거란 말입니까? 이 내용은 철저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내리워질 성령 하나님의 복되심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5절로 21절에서 베드로는 오순절이 요엘 예언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오순절 때 일어난 일은 천년왕국 시에 일어난 일과 비슷하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때는 단지 몇몇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엘의 예언은 엄청난 현상이었습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랬어요. 여러분, 요 사실만 보더라도 이게 보통 일입니까? 엄청난 신호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일들은 지금 없었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인 거죠. 좀 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제가 읽어볼 테니까 한번 주의 깊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저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오늘날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예언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의 노인들은 또 이러한 사실에 아직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오순절날에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예언은 앞으로 다가오게 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성경 몇 구절을 끄집어내어 예언을 짜맞추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하게끔, 말씀하시게끔 해야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렇다면 뭐겠어요? 말씀되어진 거니까 앞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거겠죠. 언제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기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33장으로 넘어가는데 33장의 주제는 마지막 화는 하나님의 사람과 영토를 더럽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포되어진다 하는 건데요. 이 33장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을 파괴하려는 그런 어떤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 무리들은 뭐 사람들이고 또 어떤 그 영적 세력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무리들과 그의 영토를 더럽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는 그러한 장입니다. 33장이요. 이것은 임박한 범위 안에서 어떻게 보면 그 당시로 보면 아시리아에 임했다, 언급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날에 최후의 적들에게 확대가 되는 거겠죠. 이 장은 지질학적인 장입니다. 영토는 근본적인 중요성을 가지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33장의 주제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본다면 구원을 위한 남은 자의 기도다. 이렇게 좀 전반부를 정의해 볼 수가 있어요. 1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 학대를 당치 아니하고도 학대하며 속임을 입지 아니하고도 속이는 자여. 내가 학대하기를 마치면 내가 학대를 당할 것이며 내가 속이기를 그치면 사람이 너를 속이리라. 이게 그 이사야 선지자의 아주 독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 내용이 잘 소개되어 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의 역임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래서 여러분들 그 33장 1절에 보면 여기 학대하는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히스기야의 재위기간 중에 침입한 산헤드림 있잖아요.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보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 산헤드림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장은 그것을 아시리아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대신하여 원한을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또한 하나님이 회복된 로마 제국을 다시 합친 후에 종말 마지막 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적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영토를 다시 한번 파괴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에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완전히 정리하시고 온전케 해주실 그 놀라운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요 2절부터 나오는 그 기도는 나름대로 참 의미가 있다고 보아져요. 2절부터 볼까요? 또 그 사람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의 그늘 같으리니 누가요? 그 사람은 그랬어요. 이것은요, 그때와 미래의 신앙심이 있는 남은 자들. 그래서 이사야서의 아주 중요한 교리, 교훈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이제 또 실패한 대사에 하소연하는 이렇게 어떤 그 울부짖음, 부르짖음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데 7절, 8절에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로가 황폐하여 행인이 그치며 대적이 조약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커다란 평화 의회가 나름대로 이 지구상에는 여러 번 있었어요. 지금 뭐 유엔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평화 회의 뭐 무슨 협약, 뭐 상호 불가침 조약 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차 세계대전 그 전에도 유럽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독일이 그 내용을 어기고 1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2차 세계대전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유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지금도 많은 어떤 그 협약들이 있지만 강대국들이 그러한 협약들을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처리를 수고하기 위하여 모두를 위한 탄원을 하게 되는데 13절로 아마 15절까지 그런 내용이라고 보여져요. 먼저 13절을 보죠. 너희 먼데 있는 자들아, 나의 행할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그랬습니다. 여기 본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데 있는 사람은 이방인이고요.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겠죠? 14절로 가보세요.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리오 하도다. 여러분 그 14절에 보시면 시온의 죄인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이스라엘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거하지만 불신앙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그 이스라엘 안에 거하는 이방인들일 수도 있겠고 이스라엘 안에 거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겠죠. 삼키는 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것은 아마 계시록에 언급된 불의 모습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내용은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심판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불의에 대한 심판이고 불경건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겁니다. 33장 15절로 갈까요? 오직 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를 흘리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믿음에 의하여 의롭다고 선포된 자는 의로움 안에 행하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죄가 관용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33장 20절에서 24절까지는 마지막 구원을 위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 그러니까 네 번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20절에서 21절을 볼게요. 우리의 절기 지키는 시온성을 보라. 내 눈에 안정한 처소된 예루살렘이 보이리니 그것을 옮겨지지 아니할 장막이라. 그 말뚝이 영영히 뽑히지 아니할 것이요 그 줄이 하나도 끊치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는 거기서 위엄 중에 우리와 함께 계시리니 그곳은 마치 노지라는 배나 큰 배가 통행치 못할 넓은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바벨론은 유브라데 강을 상당히 자랑을 했다고 합니다. 아시리아는 티그리스 강과 상부에 뭐 잽라는 그런 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자랑을 했다고 그러죠. 그리고 뭐 이집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나일강이 자랑거리였고요. 그러나 예루살렘은 뭐예요? 강이 있어요? 항구가 있어요? 모두 다 육지에 둘러싸여 있는데 그러나 스가랴는 하나님이 천년왕국 중에 이스라엘을 위하여 피난처를 제공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게 인도하는 놀라운 예언을 주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 아는데 그가 묘사한 뭐라 나름대로 그 지지를 보면은 지중해를 향하여 깊은 계곡이 드러나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천년 왕국 시에 항구 도시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큰 계곡이 어디로 향하게 되냐면 지중해로 향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예언의 문자적인 성취는 또한 영적인 적용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위엄 중에 하수나 강이 둘림 같을 것이라. 주님 자신은 이스라엘의 방어와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 하는 내용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 거죠. 24절 한 절 더 보고 오늘 마치죠. 그 거민은 내가 병들었느라 하지 아니할 것이라. 거기 거하는 백성이 사죄함을 받으리라. 이것은요 예루살렘을 위해 펼쳐진 영광스러운 나름대로의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믿음의 눈은 미래의 영광스러운 전망에 대한 당장의 어려운 환경 너머를 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믿음은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게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날이 왕이 예루살렘에 있을 날입니다. 평화의 왕은 그 후에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환난인지 모르지만 어려움인지 모르지만 그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매기 성경강해 지금까지 스루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강의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이사야서 강해 말씀으로 전해주셨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청취소감 보내주신 분께는 나침반 출판사에서 신앙서적을 보내드립니다. 청취소감을 남겨주실 분들은 인터넷 홈페이지 www.febc.net 매기 성경강해로 들어오셔서 사연 남겨주시거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이용 시에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